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과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11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단 하루라도 불평 섞인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던 날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언컨대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라는 단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늘 이 말을 하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라고 그럽니다. 들은 대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엄청난 굴레죠.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투덜거렸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그랬는가? 광야에 이르러서 그랬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인간 삶의 매우 실제적인 정황을 그 어떤 이야기보다 그 어떤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보다 더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의 실제적인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대로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헤맬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줌으로 해서 그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셨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그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실제적인 그 정황을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나아가서 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인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가,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노예라는 말 자체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삶은 사실은 어느 평균 이하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유나 그리고 그들의 권리가 있을리 만무했죠.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중장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설 현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그리고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연장 하나 변변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거대한, 지금 봐도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건축물을 지을 때 동원된 사람들이 어떤 처우를 받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을 그대로 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중에 있었고, 그리고 그 고통을 못 이겨서 또 울부짖었고,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과 또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감사를 또 표하고, 또 그 기쁨을 최고의 그 찬사를 통해서 또 표현하게 됐죠. 그 일에 앞장섰던 그 모세가 우리 오늘 본 16장 바로 앞에 15장 내용을 보면 그 기쁨을 모세가 노래했고 또 미리암이 노래를 했습니다. 이 찬송들은 단순히 모세만의 찬송이거나 미리암만의 찬송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도를 따라 나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였고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이 노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굴레에서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매우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16장 말씀은 이와 또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보름을 맞이한 그런 시점에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고, 바로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그 기쁨과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불렀던, 함께 노래했던 기쁨의 그 노래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많은 투정과 불평과 원망이 시작된 거죠. 그들은 이를테면 한 두 달도 채 안 돼서 바로 광야 생활의 고달픔에 다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느니만 못하다, 거기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굳이 이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죽일 작정이냐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대든 것이죠. 인간이 처한 역경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인간의 상황을 매우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이들 말대로 정말 고기가마를 옆에 두고 정말 배불리 먹고 살았을까요? 그럴 리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난 과거가 차라리 좋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우리가 보통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통 향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향수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이지만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정말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가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그런 과거, 그것에 대한 열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향수에 젖는다라고 할 때 실제로는 조금 다른 그냥 좋았던 옛 기억 정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를 매우 그 낭만적으로 회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 있었던 그 향수의 실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제 고기 가마 옆에서 떡 굽는 냄새도 함께 맛보고 또 그 맛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즐거움과 만족감이 물론 또 있었겠지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일이 있었던 그 시간대로 되돌아가 보면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내 그들을 매우 혹독하게 다루었던 그 공사장의 애굽 병사들, 그들도 그들이 함께 추억하고 있는 그 시간, 그 동시간 속에 함께 있는 거죠. 그게 실제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려고 하면 그것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맞죠. 불만에 차서 옛 기억을 회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순간만, 혀로 맛보고 배불렀던 그 순간만을 매우 낭만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그 열망하고 있는 그 순간으로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억압과 고통이 있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도 함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표현을 쏟아내는 이유는 뭘까요?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매우 고달프게 생각되니까 그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되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차라리 좋았다라는 것은 정말 그때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생겨나오는 일종의 착각이고 일종의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 보통 현대의 이 뭐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도 하는 말이 인간은 자유에 대한 일종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말은 생각해보면 또 매우 적절한 분석이고 지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속박당할 때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인간이 발버둥을 치지만 정작 자유를 얻고 나면 그 자유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다시 거꾸로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누군가의 속박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뭔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해보려고 애쓰다가 정작 그 기회가 왔을 때는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하는 바로 인간의 어떤 단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쉽게 손가락질하고 놀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그리고 탄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는가? 흥미로운 사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먹을 것을 내려주신 것이죠. 우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처해 있는 절대적인 궁핍의 상태, 그런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금욕을 명하지 않습니다. 육체로 있는 인간이 몸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기본적인 욕구를 이렇게 충족시켜 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기 가마를 생각할 때 그것을 정말 허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길에서 바로 돌아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양식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육적인 양식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원리, 삶의 비결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바로 육신의 양식이자 영의 양식이고 그리고 땅의 양식이자 또 하늘의 양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셨죠. 이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사실 본문에 보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이제 좀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함께 묶어서 이렇게 보면 만나는 서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렇게 싸라기처럼도 이제 보이기도 했다라는 것이고 우리 이 뒷부분에 31절 이하의 이런 말씀 보면 까치라고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식물의 씨앗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 맛은 꿀을 넣은 과자 같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그 히브리 말이 만후입니다. 만후라는 데서 만나라는 말이 이제 생겼다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식구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습니다. 한 오멜은 우리 이제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 2리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백성이 그 명령을 따라 거두는데 개중에는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두는 사람도 또 남지 않게 되고 또 적게 거두는 사람도 모자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다 제각기 정말 각각이 먹을 만큼의 양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만나, 그 일용할 양식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손대심의 어떤 신비로움이죠. 사람들이 저마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또한 남아있는 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그 본문의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더 많이 거두면 그것이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고 그럽니다. 이때의 만나는 사실은 어떤 축적된 물질이 부패해 간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죠. 만나 이야기는 사실은 혼자만의 어떤 욕심, 욕망을 위해서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거두고 그것을 쌓아둘 때는 이 양식은 그것 의도한 대로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해버리고 마는 그런 이치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한 양식은 그것으로 충족하고 그것으로 나눌 수 있고 나아가서 그 일용할 양식에 의한 그런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내용이 사실은 이런 사건 속에서도 담겨져 있죠. 그래서 진정한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가라 하는 의미들이 사실 이 만나 사건 속에서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 요소 요소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사실 이 사건 속에 함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길을 나섰어도 광야를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잘못하여 광야길로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광야란 무엇입니까? 광야는 착각입니까? 아닙니다. 실제였습니다. 실제 그들이 겪었던 매우 공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로 보자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삶의 광야는 매우 혼란스러움과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광야 그러면 이렇게 메마르고 척박한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광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데 있습니다. 광야에는 우리가 온전한 방향과 온전한 길을 찾기에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갈 바를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방향성의 상실 같은 것을 이들이 겪었죠. 차라리 그때 배불리 먹고 지낼 때 죽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들이 가야 할 방향성, 이들의 정체성들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죠. 찬송을 불렀던 그 입에서 동시에 저주 섞인 말이 나오는 그런 방향성의 상실을 이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근데 어떻게 개입하냐 하면 광야를 없애는 것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건너뛰게 하는 것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광야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은 데서도 보면 너희가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가 따라오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그 광야에서 너에게 허락하는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가운데 뭐 함께 읽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9절과 10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9절 10절 내용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매우 독특한 어떤 사실 그 깨우침이 가르침이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디서 영광을 보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황무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 은혜의 간섭을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안정되지 않아서 불편했는데 안정을 허락하신 것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불안정하고 여전히 안락함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 속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광야, 황무지, 불안정 이런 것과 함께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래도 주의 임재, 주의 영광이라고 하면 막혔던 것이 풀리고 답답한 것들이 해결되고 암울했던 것들이 이렇게 비껴져 나갈 때 그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져야 그것이 맞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사야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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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매우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본 때가 언제였는가? 한 왕이 죽던 해였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왕이 아니고 이 유다에서 보면 매우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이 왕은 참 이 백성과 사회, 이 국가를 정말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죠. 왕이 죽으면 여러 가지 어떤 무질서와 혼란들이 예상이 됩니다. 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막는 역할들을 하죠. 여기서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묶여졌던 것들이 막 흩어지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매우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지럽게 되는 것이고 쌓아왔고 지켜왔던 어떤 전통과 가치들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사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맞게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표현 속에 사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때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보여집니다. 매우 새로운 방식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에 봤던 어떤 영광의 임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에 우리 한번 대입해 봅시다. 애굽에 정말 그 살아가는 게 좋아서 경제활동이 좋아서 그 덕으로 노예 신분이었을지라도 최소한의 그런 배는 굶지 않았었는데 모세를 따라서 또 하나님을 따라서 길을 나선 여정에서 만나는 그런 황량함,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황량함을 저들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장소,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볼 수 없었던 곳에서, 그러니까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곳은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런 기록이 나오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죠. 복음서가 그것을 증언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영광이 나사렛에서 드러났죠. 영광이 드러났죠. 사람들은 그런 주의 영광은 최소한 어디쯤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나타나야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렛에서는 그것이 나타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볼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거기에 나타날 수 있겠는가? 최소한 이런 환경은 벗어나는 곳에서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광야에서 저들이 봤던 그 영광의 실체는 뭐였냐 하면 바로 해질녘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먹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줄을 알리라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죠. 막막해 보이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육체의 고통 속에 있는데 그것이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심적인 어떤 갇힘에서 또 풀리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물꼬를 트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에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목숨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죠. 내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보내십니다. 한 번에 먹을 양식을 보내십니다. 한날을 위한 양식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치 양식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달치 양식을 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은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 내일에 할 걱정들과 함께 오니까 내일을 위하여 지금 걱정하지 말라 그러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걱정거리와 함께 찾아오는 그 내일, 그 내일이 바로 오늘이 되었을 때 그 새로운 날과 함께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일용할 은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날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힘듭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좀 쌓아두어야 만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쌓아두는 것이 사실 뭐가 잘못입니까? 그죠?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쌓아두는 방식이 아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매일의 양식은 하나님 자신과 너무나 매우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양식이면서 동시에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쌓아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채워뒀다가 언제든 필요하면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소유되거나 통제되거나 조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채워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날 그날 필요한 분이십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면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기적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양식은 언제나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주어질 것이다. 너희가 배를 굶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창고에서 채워져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매일의 양식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매일의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매일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 홍해를 만났고 오늘 불평할 수 있고 오늘 배불리 먹고 내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만나,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놀라서 외치는 소리였다고 했죠. 만나는 바로 광야에서 경험한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임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경험했죠. 오늘날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나 행복해 라고 즉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그 현실을 믿음을 가지고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 헤쳐나가는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복됨을 확인하고 우리의 행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의미를 그 과정을 통과해 가면서 겪는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저마다 삶에 닥치는 그런 환란들을 피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의지하며 또 맞서 이겨나가며 또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삶의 기쁨도 신자만이 갖는 참된 복됨도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뛰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신자된 인생에서 행복이란 불안도 있고 모호함도 있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것들이 그런 나날이 주야장창 반복되는 그런 속에서 얻는 행복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상황을 늘 맞습니다만 우리는 그 길을 우리의 한 방향을 향하여 주께서 목적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행복이란 복됨이란 순간순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가면서 하나님이 그날에 그 하루를 견디게 하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현실이 왜 광야이어야만 하는가 묻게 되는 날이 오게 되죠. 왜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가 그런 것을 주 앞에 묻게 되는 날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내용으로 더 깊은 경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와 같은 척박하고 막막한 속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어디로 목적하시는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광야길을 가지만 그냥 광야에 속하고 광야 속에만 있고 거기 안에만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곤고함을 겪고 있다면 더 깊은 경지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은혜를 구하시고 바로 이 하루를 통하여 또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간섭, 그 이끄시는 은혜, 그 속에서 순간순간 신앙의 유익들을 확인하고 맛보시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겪는 정황과 우리가 이 시대에 겪는 정황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저들보다 더 쉽게 불평하는 자가 어쩌면 저희들일 것입니다. 불평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또 불평하는 바를 또 채우도록 또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주께서 베푸시되 그것이 쌓아지고 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족한 것으로 허락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배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날이 내일이 되면 다시 또 그날이 또 오늘이 됨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니다. 말씀 속에서 배워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그 영광이 임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가 없어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이고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주께서 그 성숙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고 고백하고 그날을 견딜 은혜를 구하며 그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복됨을 경험하고 확인하며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